비오에이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고자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강력급 협의를 위해 호주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쇼이그 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그가 북한에서 휴가를 보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전 세계 동맹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곳에서 필사적으로 지원과 무기를 찾는 걸 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러시아의 행보를 두고 우리는 이를 북한에서 또 이란에서 볼 수 있다며 이란은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발 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을 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쇼이그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임에도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찾았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매체들은 쇼이그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6일 접견해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함께 무기 전시회를 둘러봤으며 27일 밤에는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쇼이그 장관이 북한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를 논의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27일에도 쇼이그 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인기인 드론을 이용해 30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새벽 모스크바를 공격해온 드론 3대를 모두 격추시켰다면서 사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안인 모스크바 시장도 메시지 앱 텔레그램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고층 건물이 많은 서부의 상업지구를 노린 이번 공격으로 두 개 사무실 건물의 정면이 약간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 중 하나는 러시아 정부기관 세 곳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구역은 크렘린궁에서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모스크바 부누코보 국제공항의 운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앞서 지난 24일에도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1일 러시아 해군이 올해 30척의 신형 함정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해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함 퍼레이드를 지켜본 뒤 연설을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날 러시아는 우리 국가 해양정책의 대규모 과제를 자신 있게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해군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며 올해에만 30척의 다양한 등급의 선박이 함대에 추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의 날 기념식은 러시아의 연례 행사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바강과 핀란드만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군사력 과시 행사입니다. 이날 퍼레이드에는 45척의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그 밖에 선박과 3,000명가량의 해군 장병들이 참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이도 쿠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30일 이탈리아가 4년 전 중국의 핵심 대외구상인 1대1로 프로젝트에 가입한 건 끔찍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정부에서 서구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1대1로에 가입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현 이탈리아 정부는 1대1로와 관련한 협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크로세토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의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신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1대1로의 가입은 이탈리아로의 중국 수출을 몇 배로 늘렸지만 이탈리아의 대중국 수출은 같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세터 장관은 이어 오늘날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1대1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경쟁자인 건 사실이지만 또한 파트너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맞아 27일 심야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22일 순항미사일을 쏜 데 이어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24일 제주도에 기항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열병식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7일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열병식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열병식이 북한은 물론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기자가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현재 남북관계는 고도의 강대강 대치상태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죠.
네.
특히 남북한 간의 대화가 장기간 단절된 상태에서 대결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북한은 핵 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고요. 남한은 미한 동맹에 집중하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그리고 연합훈련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북아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한국, 일본 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른바 남방삼각과 북방삼각의 대립이 더욱 고착화되는 가운데 외교와 대화는 사라지고 이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결과적으로 타이완과 무역 문제가 중심이 된 미중 간의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롯된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 진영 간의 대결이 한반도로 확장되면서 지금 한반도가 열정 지역화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사실상 후원자 역할을 차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번 열병식 말미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화성 18형이 주석단 앞을 지나갈 때 거수 경례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27일 오후 8시부터 식전 행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열병식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최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북한의 그 전승절 열병식이 27일 밤 그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날 열병식은 그 저녁 8시부터 열병식에 앞서서 식전 행사부터 시작이 돼서 약 3시간 20분간 진행됐습니다. 열병식은 식전 행사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 인민군 사열, 강순남 국방상의 연설, 군부대 행진, 무기 사열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공개된 북한 관영 그 조선중앙TV를 보면요. 그 공개한 화면을 보면 북한 당국은 이날 김일성 광장 사방에 각종 조명을 켜고 또 군악대의 음악을 연주해서 상당히 그 화려한 무대를 연출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입장을 해서 인민군의 그 사열을 받았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그 검은색 양복에 노란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는데요. 자세히 보면 발걸음이 조금 불편해 보이긴 했지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고요. 열병식에 앞서서 외빈 소개가 있었는데 북한은 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중국의 리홍중 전인대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을 각각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별도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공개된 TV 화면을 보면 김 위원장은 그 열병식 내내 쇼이구 국방장관 또 그 리홍중 부위원장과 여러 차례 그 환담을 하는 등 상당히 그 긴밀한 모습을 포착이 됐고요. 또 과거에 그 열병식 같은 데 나왔던 부인 리설주 딸 김주의 모습은 이날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연설은 당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많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하지 않고 강승남 그 국방상이 대신했고요. 무기는 북한이 그 새로 개발했다는 무인기 이것이 나왔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화성 18형 또 화성 17형 이런 게 나왔고요. 또 지난 3월에 공개했던 북한의 그 핵무인 수중 공격정 외부에서 핵어뢰라고 부르는 헤일이라는 이름의 무기도 등장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와 밀착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했고요. 새로 등장한 것은 무인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 국회 부의장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홍중 부위원장을 보냈고요. 또 러시아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보냈는데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열병식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석단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열병식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북한의 전승절 기념 행사가 올해로 사실 70주년을 맞고 이 70주년이라는 거는 이른바 정주년, 꺾어지는 해 아닙니까? 북한이 그만큼 굉장히 무게를 둬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실제로 굉장히 중국과 러시아의 그 방북 대표단과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사실상 지금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두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각각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하 친서를 보냈고요. 또 김 위원장은 특히 러시아의 그 대표단 단장이죠. 쇼이구 국방장관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밀착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북한은 열병식에 여러 전략무기를 대거 선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열병식엔 북한의 그 한 서너 가지 그 최신 무기가 등장을 했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무인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그 김정은 위원장은 26일 날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그 무기 전시회를 찾아서 이제 그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최신 무인기를 공개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북한은 무인기를 그 샛별4 또 샛별 9형 이렇게 이제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북한이 개발했다는 무인기가 미국의 무인기와 똑같습니다. 샛별 4는 미국에서 RQ-4 글로벌 호크라는 무인기하고 똑같게 생겼고요. 또 샛별 9형도 미국에서 MQ-9 리퍼라고 부르는 무인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미국의 이런 같은 무인기를 보고서 이것을 거의 뭐 베끼다시피 개발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이번 행사에는 그 두 가지 ICBM,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18형, 그리고 액체를 사용하는 ICBM이죠. 화성 17형 ICBM이 나왔고요. 또 북한이 그 핵무인 수중 공격정, 외부에서는 핵어뢰라고 부르는 헤일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등장한 무기는 역시 그 아까 말씀드린 무인기고요. 나머지 화성 18, 화성 17은 전에 공개가 됐고 이미 시험을 마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인 그 분석 이런 결과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무인기는 아마 미국의 무인기를 그대로 아마 본따서 만든 것 같다. 이런 그 언론 보도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만든 것이 이제 그 전략 무기들 이런 무기가 많은데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정찰, 위성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개발한 이 같은 전략 무기들은 대부분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나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려는 이런 건데요. 공격을 하려면 제대로 그 정확한 그 좌표를 찍어주는 그 항법 장치, 정찰위성 이런 것이 필요한데 북한이 무기는 개발했을지 모르지만 이 같은 정찰 능력, 위성 능력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열병식은 북한 국내 정치에서도 중요한 행사로 칠 텐데, 자, 이것으로 인해서 김 위원장의 정치적인 입지는 뭐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에 70주년을 정승절을 맞아서 이렇게 대규모 열병식을 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핵심 우방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유대와 우애를 더욱 공고히 하고요. 또 북한이 고립돼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식량난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내 말하자면 그 주민들의 불만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가지고 또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 행사를 보면 중국의 대규모 그 대표단이 방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마스크는 일절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이 이제 북중 봉쇄된 국경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사실상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북중 국경 봉쇄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북한의 경제의 난을 상당 정도 더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도 지금 일찌감치 그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그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지역이나 이런 쪽에 이제 북한의 인력이 전후 복구 작업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가능성도 또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전승절 행사에서 뭐 그래도 역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러시아가 쇼이구 국방장관을 대표로 보냈다는 점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도 이 쇼이구 장관이 방문을 한 것, 이 점이 특별히 그 눈여겨봐야 될 부분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쇼이구 장관은 이제 러시 국방장관으로서 그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최고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와중에 그 쇼이구 장관이 평양에 말하자면 전승절 행사에 직접 그 대표단 자격으로 참가했다는 것은 이 북한과 러시아가 그만큼 긴밀한 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 현재로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 가지 협력도 강화할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포탄 등 이런 여러 가지 무기 공급 에 관한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기 관련 협력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고 이런 입장을 통해서 그 전후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의 점령지에 대한 복구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이 바로 이 북한과 러시아 간그 협력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26일 쇼이구 국방장관을 직접 무기 전시장으로 안내했는데 이번에 아주 특별히 우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으로서는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도 평양을 방문한 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이번에 상당히 환대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한 서너 가지 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이날 그 쇼이구 국방장관은 그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가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서서 열병식을 참관한 건 물론이고요. 열병식 내내 김정은 위원장하고 여러 차례 그 환담을 하는 이런 그 모습을 연출해서 상당히 그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북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앞서서 그 김정은 위원장은 쇼이구 국방장관을 평양 그 노동당 본부청사로 직접 초청을 해서 집무실에서 쇼이구 국방장관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1대1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당국은 그 러시아 대표단을 위한 환영 연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가를 했고요.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26일에는 평양 시내에서 열린 무기 전시장이 열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쇼이구 국방장관을 안내를 해서 무인기도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그 ICBM 새로 개발한 무기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외국 인사들한테 이렇게 무기를 안내하고 소개한 것은 여태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북한이 상당히 그 러시아 대표단 쇼이구 국방장관을 그 환대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커비 전령관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다른 나라의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으며 북한의 지원도 여기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를 할까요?
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용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에 이 포탄과 탄약 등 무기를 판매했다고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탄약 등그 소모품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재래식 군사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이 탄약 포탄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기술을 그 받아들이거나 또는 러시아가 합병한 도네츠크 등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계속해서 관측돼 왔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중국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2013년에는 리안 차오 국가 부주석 그리고 2018년에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부의장격인 전인대 리 홍경 부위원장을 보냈습니다. 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8년이죠. 북한의 그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인데요. 당시 중국은 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보냈는데요. 이번엔 리온중 전인대 부위원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그 단순 비교하면 그때 비해서는 좀 급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다만 이제 하나 주의해서 볼 것은 행사가 좀 틀립니다. 당시 그 리잔수 상무위원장을 보낼 때는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이었기 때문에 그 전승절보다는 좀 급이 높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전협정 기념일, 북한의 그 전승절이기 때문에 행사의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저볼수 있고요. 다만 또 하나 이제 만일 중국이 진짜로 좀 급이 낮춘 인사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다면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급을 보내서 이런 곳에 보내면은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하는 인상을 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은 지금 아마 미국을 좀 의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 미중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미중 간의 그 대화가 재개돼서 또 미국은 중국 보고 북한의 핵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계속 압박을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급을 보내기는 중국으로서도 좀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열병식 계기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 북방 삼각관계가 한층 더 강화됐다.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과시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한층 강화된 것보다는 이미 강화되어 있는 이 북방 삼각관계의 현실을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앞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지금 전쟁 중임에도 평양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또한 대규모 당과 정부 대표단이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서를 들고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모두 현재 미국과 극렬하게 대립하는 속에서 그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은 지금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계속해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역시 미국과 사실 사활을 건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얘기 나온 대로 타이완 문제 그리고 무역 문제 그리고 첨단 말하자면 반도체 등 이런 경제 관계에서 지금 말하자면 상당히 극한적인 대결 상태를 이어가고 있고요. 러시아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서방국들과 말하자면 지금 전면적인 대립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과의 극한 대립이라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 이런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서 한국, 일본 등과의 이른바 남방삼각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방삼각관계도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북중 국경 개방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개방이 가능할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에 그 집단으로 단체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어서 중국 측 인원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중 국경이 폐쇄된 이래 처음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최근 들어서 평양 주재 중국 대사가 이제 부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씩 이제 국경 개방의 조짐은 보였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해외 언론들은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하면서 북한과 중국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정상화될 것이다. 또 심지어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도 재개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의 축하 대표단의 대규모 평양 방문은 국경 개방과 관련한 가장 확실한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으로서도 앞서도 이제 마스크를 쓴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요. 북한 행사에서.
예.
북한 이번 열병식은 그 북중뿐만 아니라 북한이 대외적으로 신종 코로나 그 폐쇄 상태에서 이제 기지개를 켜고 문을 여는 그런 단초가 될 것이다,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월에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으로 가서 이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나, 뭐 이런 추측도 하는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만일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가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10월 중 중국에 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그러면 당연히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만나게 되고요. 만일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가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남방삼각 관계도 계속 그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그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북중러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남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소식 알아보겠는데요. 북한에서 열병식이 열린 27일, 한국에서도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한 모두 이제 70주년 행사를 가졌는데 행사의 성격은 정말 대단히 다릅니다. 지금 이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윤 기자 좀 언급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지금 이제 그 상당한 군비 경쟁에 돌입해 있고 또 체제 경쟁에 돌입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말하자면 전략적인 경쟁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긴장 상태가 굉장히 고조돼 있는데요. 예. 이번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행사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은 그 핵심 그 행사였죠. 열병식을 통해서 이 첨단 무력을 과시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한국은 그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일을 일종의 보훈 외교를 하는 그런 자리로 삼았는데요.
예.
정전협정 기념일은 한국에서 UN군 참전의 날로도 또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행사가 부산에서 열린 걸 보면요.
예.
한국전쟁 당시에 최초로 파병됐던 미국의 그 스미스 특수 임무 부대죠. 스미스 부대가
네.
처음으로 그 한국 땅에 그 발을 밟은 곳이 바로 부산을 통해서였거든요. 그리고 부산에는 이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그 참전 용사들, 해외 참전 용사들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부산을 정전협정 기념 행사장으로 삼았던 건데요. 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이번 그 부산 행사에 참여해서 외국으로부터 온 고령의 참전 용사들에게 일일이 그 말하자면 감사의 뜻을 표했고요. 또 일부 참전 용사에게는 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예.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 정전 기념일에 앞서서도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해외 참전 용사나 참전국 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달했고요. 또 미국 하와이에 유치돼 있었던 국군 용사 7명의 유해를 봉환해서 안장하는 행사도 이번에 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 전쟁이 정전으로 들어간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 남북한 간에는 정치적, 경제적 차이 또 격차 이런 것이 참 엄청납니다. 자, 이 차이를, 격차를 최 기자가 조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전쟁이 그 막을 내리고 70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그야말로 남북관계, 당 70년 전만 해도 남북 모두 전쟁을 치러서 상당히 가난하고 황폐화된 이런 나라였는데요. 지난 70년간 그야말로 상전벽해, 남북한의 그 경제적, 정치적 격차는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한 가지 이제 숫자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그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빈민국 중에서 3만 달러 넘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국의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데 반해서, 북한은 아직도 1인당 GDP가 한 1,000달러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그 경제적 격차가 한 30분지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또 엄청나게 그 남북한 격차가 크죠. 한국은 그 경제적 변형을 이룬 것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산업화, 민주화 이런 것을 달성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인권과 복지가 잘 보장된 이런 국가가 된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그 인권이 유린되고 복지가 없는 독재국가, 또 3대 세습이 계속되는 이런 국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역시 그 국방부분, 아까도 열병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 GDP의 군사비를 한 26%나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난한 것은 어려운 살림 중에서도 국방에 너무 많은 그 돈을 쓰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그 GDP 대비 그 국방비 지출은 2.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에 비해서 그 비율로만 쳐도 10배 많은 돈을 국방비에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22일 순항 미사일을 쏜데 이어서 24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을 쏘았는데요. 자, 북한 나름대로 이번에 이 미사일을 발사한 뭐 이유가 나름대로 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그 발사를 보면, 미국의 전략 자산에 한국 입항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최근에 이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이죠. 아나폴리스함이 한국에 입항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국 해군에 따르면 이 아나폴리스함은 그 제주 해군 기지에 입항했는데요. 이 입항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또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냥 넘어간 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CBM도 발사했고요. 또 단거리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은 새벽 4시,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밤 11시 55분. 이렇게 이 어두울 때쏜 것이 뭐 특별한 뭐 의도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역시 그 군사적 측면에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북한이 그 미사일 이런 것을 쏜 이유는 쏜 시간은 주로 그 아침 일찍이거나 아니면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쏜 것은 단거리 미사일, 또 하나는 이제 순항 미사일을 쏜 건데요. 다만 발사 시간이 좀 특이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항 미사일은 새벽 4시, 그리고 단거리는 11시 55분, 한밤중 자정이 다될 무렵에 쐈는데요. 역시 이것은 그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동향 이런 것을 그야말로 정찰 위성 등을 통해서 한 24시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낮에 쐈던 것에 비해서 이렇게 한밤중 또 새벽에 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감시망, 정찰망 이런 것을 좀 흔들어 보고 좀 위협을 주기 위해서 이런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요.
네.
사실 전쟁에 대비해서 이제 시험 발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어떤 시간일지라도 불시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새벽이든 밤이든 이제 가리지 않고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그 대립 상황이 점점 더 이렇게 고도화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느낌도 주고 한데, 자,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한반도 정세를 지금 관측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반도 정세고요. 이런 정세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상당 기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에 최우선 순위를 갖추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대응해서 또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 안보 분야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 무력을 사실상 이 재래식 무력을 대체하는 한반도에서의 주력 체계로 이렇게 삼고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남북한 간의 대화는 장기간 부재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은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드물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남북한이 일절 대화와 연락 채널이 두절된 상태에서 대결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마한 우발적 사건도 말하자면 양측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서 열병식을 열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의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 숨은 대통령,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디스 윌슨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디스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이디스 윌슨을 알아봅니다.
President.
네, 윌슨 대통령의 삶을 그린 영화죠. 1944년 영화 윌슨은 윌슨 대통령과 이디스 볼링컬트가 백악관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I'm looking the worse for wear, I'm afraid.
Hello, Cousin Woodrow.
이디스가 윌슨 대통령의 사촌 헬렌과 산책하고 오다가 대통령과 마주쳤다는 건데요. 이디스 윌슨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이 장면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건데요. 헬렌과 이디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들이란 책을 쓴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His doctor, he knew Edith Wilson.
윌슨 대통령의 주치의가 이디스를 알았습니다. 앨런 윌슨이 사망한 뒤에 윌슨 대통령의 사촌인 헬렌 본스가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했는데요. 헬렌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치의인 캐리 그레이슨 박사가 헬렌에게 산책을 권하면서 이디스와 함께 다니라고 소개해줬죠. 같이 산책을 다니면서 헬렌과 이디스는 좋은 친구가 됐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은 윌슨 대통령이 이디스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고 헬렌에게 얘기합니다. 이디스가 아주 멋진 옷을 차려입고 백악관에 왔는데요. 윌슨 대통령이 이디스를 보고 반한 겁니다. 그때 이디스가 윌슨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디스가 자서전에서 묘사한 것과는 다른 얘기죠.
한눈에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디스. 윌슨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이디스는 42살이었고 대통령보다 15살 아래였습니다. 7년 전에 첫 남편을 잃은 뒤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디스 볼링 걸트 윌슨은 1872년에 미국 동남부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디스는 보통 집안 출신입니다. 이디스의 아버지는 순회 법원 판사였습니다. 이디스는 11형제 가운데 7째였는데요. 정식으로 교육받은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정교사에게 교육받았죠. 윌슨 대통령의 첫 부인인 엘렌과 비교하면 별로 배운 게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엘렌처럼 배움을 갈망한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디스는 워싱턴 DC의 언니 집을 방문했다가 형부의 조카 노먼 걸트를 만났습니다. 노먼 걸트는 유명한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디스는 23살 때 노먼 걸트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했고요. 그 뒤 이디스는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남편까지 잃은 겁니다.
백악관의 시간은 몇 주, 몇 달, 몇 년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의 시간은 심오한 인간의 경험에 따라서 가늠합니다. 엘렌이 죽은 뒤에 나는 평생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마음 아픔을 모두 겪었습니다.
네, 윌슨 대통령 전기에서 빠지지 않는 인용구입니다. 처음에 이디스가 대통령의 청혼을 거절하자 윌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디스를 설득했다는 겁니다. 윌슨 대통령은 이디스를 만나고 두 달 만인 1915년 5월에 결혼을 신청했는데요. 아직 서로 잘 모르지 않느냐며 이디스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윌슨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결국 두 사람은 그해 12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아내를 잃은 지 1년도 안 돼서 다른 여성을 만나고 또 전쟁의 위기가 닥쳐오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 미국인들은 대통령의 연애와 결혼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시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대통령 보좌관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거부 반응을 보일까 봐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결혼을 막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디스의 미움을 샀습니다. 이디스가 당시 결혼을 방해하려고 한 사람들을 평생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반 미국인들은 대통령이 결혼하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신혼 중이라니 귀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행복해하면서 많이 웃곤 했는데요. 이디스가 대통령의 인상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디스는 윌슨 대통령의 첫 아내 엘렌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성격이 정반대였는데요. 엘렌은 진지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데 반해서 이디스는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또 엘렌은 검소했지만 이디스는 사치스러운 걸 좋아했는데요. 퍼스트 레이디 역할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엘렌은 스스로 신념을 갖고 추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골목 법안이라고 남편 윌슨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일이 아니라 엘렌 자신이 추진한 일이었죠. 의사당 뒷골목에 낡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 개발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디스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일만 하고 싶어 했죠. 그 점이 두 퍼스트 레이디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달랐죠. 엘렌은 평화로운 시기에 퍼스트 레이디를 지냈는데요. 반면에 이디스는 1차 세계대전 전후 시기에 퍼스트 레이디를 지냈으니까요. 이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 이디스 윌슨은 검소한 생활을 장려했고요. 스스로 모범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재봉틀을 꺼내서 군인들에게 보낼 옷을 만들고 적십자사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잔디 깎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백악관 잔디밭에 양을 풀어놓고 길렀는데요. 나중에 양털을 깎아 판 돈 5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1918년 11월 약 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이 끝나고 다음해 1월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파리 평화회의에서 나온 베르사유 조약에는 국제연맹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윌슨 대통령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연맹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전국적인 유세에 나섰는데요. 너무 무리한 탓인지 여행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공무 처리에 있어서 제 자신이 결정을 내린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사안이 중요하고 어떤 사안이 덜 중요한지 또 언제 그 사안을 남편에게 전달할 것인지 그것만 결정했을 뿐입니다.
네, 이디스 윌슨은 남편이 쓰러진 뒤 대부분 사람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뇌졸중으로 한쪽 몸이 마비된 상태였는데요. 이디스는 강료들에게 대통령의 병세를 확실히 알리지 않았고요. 모든 일을 자신이 먼저 보고받았습니다. 엘렌과 이디스, 우드로 윌슨의 퍼스트 레이디들이란 책을 쓴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시죠.
At that time, we did not have any constitution.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윌슨 대통령이 쓰러지자 이디스는 남편이 대통령 자리에 남아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을 그만두고 국제연맹 가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면 남편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디스는 정책 결정을 내린 일은 없고 다만 누가 언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지 그것만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그건 사실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디스는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짐작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이디스는 전쟁 중에 남편을 도와서 암호 해독도 했고요. 또 윌슨 대통령은 아내와 많은 걸 상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잘 알고 있었죠.
이디스는 당시 자신이 한 역할을 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서 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딱 한 번 남편과 생각이 달랐던 적이 있었다고 자서전에 썼습니다.
상원이 국제연맹 가입안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는데 윌슨 대통령이 자신을 배신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노력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디스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확신합니다. 뇌졸중 때문에 윌슨 대통령의 고집이 무척 세졌거든요. 저는 이디스 윌슨이 스스로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믿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당시 윌슨 대통령이 사임했더라면 국제연맹 가입안이 통과됐을 거라면서 아쉬워합니다. 행정부와 상원 사이에 어떤 타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윌슨 대통령은 3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이디스 윌슨은 1961년에 사망하기까지 거의 40년을 혼자 살았는데요. 남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전기 작가를 선정해서 윌슨 대통령의 전기를 쓰게 했죠. 본인이 직접 회고록을 쓰기도 했고요. 또 1944년에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를 도와서 윌슨 대통령의 삶을 그린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이디스 윌슨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안타깝게도 퍼스트 레이디의 권한의 한계를 보여준 걸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부통령이 대신한다는 수정헌법 25조는 분명 이디스 윌슨을 염두에 두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디스 윌슨은 역대 퍼스트 레이디 순위에서 10위 안에 들곤 하는데요. 이디스 윌슨이 한 일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디스를 중요한 퍼스트 레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디스 윌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단결과 공동의 목적 그리고 결의를 갖고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더 많은 파트너를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choice between a world defined by coercion and exploitation, where might makes right, or where
바이든 대통령은 압박과 착취로 정의된 세상 또는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을 선택할지 아니면 우리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성공이 되는 세상이 될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전 세계 미국의 동맹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These past years, we brought the transatlantic partnership to new heights,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파트너십을 새롭게 높여 세계를 안정시키는 추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한 유럽 없이 미국이 번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과 인도태평양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호주와 인도, 일본, 미국이 포함된 4개국 쿼드 파트너십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 지역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법의 지배에 기반을 둔 국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키기 위해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come together to protect rights and freedoms, to underwrite the flow of ideas and commerce, and which have enabled decades of global growth.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아이디어와 상업을 뒷받침하고 수십 년에 걸친 세계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토 보전과 주권뿐만 아니라 항해와 비행의 자유와 같은 원칙도 있다며 공유된 바다와 하늘을 개방해 모든 국가가 우리의 국제적인 공동 공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며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들이 공동의 대의를 위해 함께 일하면 우리는 공유하는 비전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어려운 시기에 빈말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지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